고린도전서 9번 메시지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1장 26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미련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함 26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음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이들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들이 많지 않음을 봅니다. 2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것은 생각과 관련되며 반면 능력 있는 것은 의지와 관련됩니다.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함. 27절에서 바울은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오래전에 이 구절들을 읽었을 때 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사용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자들을 사용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27절에서 바울은 택하사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택하심, 즉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창세전부터 운명 지어졌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그분의 택하심을 수행하기 위해 시간 안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그분이 미리 예정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분입니다.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합니다.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이 문벌 좋은 자들을 폐함. 2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믿는 이들 가운데에는 문벌이 좋은 자들이 많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28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26절의 문벌 조언에 대한 헬라어는 출생이 좋고 고상한, 다시 말해서 고귀하고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로 상위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위 부류 사람들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어긋나는 것이며 교회에 대한 수치입니다. 28절의 천한이란 단어는 낮고 비천한, 즉 평민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멸시받은은 천대할 만한이란 의미를 가집니다. 없는 것들이란 표현은 존재 없는, 천하고 멸시받는 것을 지칭합니다.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은 세상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사를 세 번 반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세 부류의 사람들, 즉 지혜로운 자들과 강한 자들과 문벌 좋은 자들을 주권적으로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있는 것들은 출생이 좋고 세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의해 폐하여집니다. 사람의 눈에는 천한 자들이나 멸시받는 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시되어 마치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그들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것들, 즉 세상에서 중시되는 문벌 좋은 사람들을 폐하시기 위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천한 자들과 하위 부류의 사람들을 택하사 문벌 좋은 자들, 즉 상위 부류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한편으로 26절부터 28절까지에서 바울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언급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특별한 방법으로 헬라인들을 언급합니다. 구원받은 헬라인들 중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그러한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여,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하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자신을 지혜 있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능한 자들이나 문벌 좋은 자들을 택하시지 않았다.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 자신은 지혜롭습니까? 혹은 미련합니까? 강합니까? 혹은 약합니까? 문벌이 좋습니까? 혹은 비천합니까? 나는 깊은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다고 생각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단순히 이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의 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영 안에서 강조점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의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들로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선택하셨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자신을 지혜롭고 강하고 문벌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지 않았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약한 자들로, 강한 자들을 또한 비천한 자들로, 문벌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을 지혜롭다 하거나 강하다 하거나 문벌 좋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관해서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는 것을 실행하기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그들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없는 것들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어떤 지역에 살고 있으나 이곳에서 나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반복하거니와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문벌 있는 자들을 택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혜 있고 강하고 문벌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는 방식을 따라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문벌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여, 나는 내가 지혜롭지 않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대신 나는 참으로 미련하고 약하며 비천한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부분을 쓸 때 바울의 영 안에 있었던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의 영 안에서 오만한 헬라인 신자들을 꺾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매우 지적이고 지혜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것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들이 지혜롭지 않고 미련하며 강하지 않고 약하며 문벌이 없고 비천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스스로 지혜 있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28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폐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와 같이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패하여 든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그분에 의해 멸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해 보면 우리는 명성을 떨쳤던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패하여 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의해 파멸되었고 보잘것없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을 대단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대단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육체가 없음. 29절에서 바울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택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특별한 배려에 대한 이유를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육체나 어떤 인간도 그분 앞에서는 어떤 자랑이나 영광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 바울은 30절을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신분과 소유는 우리 자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를 아담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겨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과 부활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믿고 침례 받음으로써 우리를 아담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기셨습니다. 30절의 시작에 있는 그러나 라는 단어는 앞의 구절들과 강한 대조를 암시해 줍니다.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가 있고 강하고 또한 가문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 가운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문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매들이 만일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고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렇게 많이 울지 않을 것입니다. 자매들은 아주 쉽게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은 체험에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거나 강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육신 안에서는 지혜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미련하고 육신 안에서는 강하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바울이 30절에 삽입시킨 그러나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체험 안에는 이 그러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그 안에서 지혜 있고 강하고 가문이 좋습니다. 거듭남은 우리로 좋은 가문이 되게 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높은 지위, 곧 왕실 가문에 속한 자녀의 지위를 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신성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왕중 왕의 자녀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권속이요. 천사들은 우리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실제로 천사들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의 행함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문맥에 의하면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고 강하고 가문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미련하거나 약하거나 비천하지 않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체험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면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볼 것이며 그렇게 빨리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만찬 때 우리로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완전한 맛을 체험할 때 그곳에는 눈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눈물 대신 거기에는 생명수의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쉽게 우는 경향이 있다면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지혜롭고 강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출생이 훌륭한 왕실 가문의 자녀들임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믿는 이들에게 지혜가 됨. 1장 3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아니었으나 나중에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당신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전에 나는 당신의 친구가 아니었으나 지금은 당신에게 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으로 넣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빈궁에 처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그녀가 백만장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바로 그날 그녀는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 그녀는 가난했으나 지금은 부유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 두셨으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30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주의해서 보기 바랍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과 그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전기를 하나의 예로 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기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에게 임하는 전기라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기가 당신에게 임할 때 당신은 전기로 충전되어집니다. 전기가 당신의 전기가 된다는 것은 전기가 당신에게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전기가 당신에게 임한다는 것은 전기가 당신에게 전도되어 당신이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체험적인 것이 아닌 다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식뿐 아니라 많은 영적인 체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적으로는 이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인 전기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는 빛이나 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혜가 되지 않게 하고 그분을 우리의 지혜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해야 합니다. 30절에서 나는 우리에게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라는 두 구절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라는 표현은 전달되는 과정에 있는 현재적이고 실제적이며 체험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살아있고 계속적인 전달을 가리킵니다. 에게와 으로부터 나와서 라는 두 단어는 현재에 살아있고 실제적인 전달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지혜가 되어야 함을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지적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30절을 구성했습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지혜였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흘러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바울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또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지혜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와 우리의 체험 가운데 현재의 실제적인 지혜가 되어야 함을 지적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체험으로 적용시키기를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본래 교리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며 생명은 체험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이어야 하고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0절에서는 문장 부호와 문법이 둘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라는 구 다음에는 콜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콜론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항목들, 즉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포함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헬라어 문법에 따르면 둘 다 라는 단어는 두 항목이 아닌 세 항목에 관해 사용됩니다. 우리 언어로는 이것이 어색하지만 헬라어에서는 그 번역이 정확합니다. 3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즉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세 가지 필수적인 것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의로움, 즉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도록 우리의 영 안에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에 대한 거룩함, 즉 우리는 혼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구속함, 즉 우리 몸의 구속,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얻기 위해 우리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 즉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속하게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한 것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 안에서 자랑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에 대하여는 의로움이고 우리의 현재에 대하여는 거룩함이며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는 구속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후 우리는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함의 주관적인 체험은 우리의 혼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구속은 미래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영 안에서 거듭났고 혼 안에서 변화되며 성화되는 과정에 있고 미래에는 우리 몸이 구속되고 번영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옳지만 우리는 이것이 30절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라는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의 바울의 의도가 그것으로 인해 제한받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영 안에서의 거듭남과 혼 안에서의 거룩함과 몸 안에서의 구속, 즉 변형입니다. 이 과정이 완료될 때 우리는 주 예수와 똑같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몸 안에서는 주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변형되어 온전히 구속될 때 우리는 완전히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다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만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는 한 가지 문제에서 뿐 아니라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의로울 필요가 있고 거룩해질 필요가 있으며 구속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다룰 때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롭고 거룩하고 구속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에서 우리는 구속이 세 가지 문제들, 즉 끝냄과 대치와 하나님께로 되돌아감을 포함한다는 것을 지적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속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끝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대치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 자신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매일 생활에서의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끝나고 그리스도로 대치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다루는 방법도 그것이 여전히 옛 방식이라면 끝나야 하고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녀들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구속받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여전히 천연적이기 때문에 역시 구속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형제나 자매를 싫어할지 모릅니다. 다른 이들은 젊은이들이나 혹은 노인들에 대한 합당한 주의가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특별한 장로에 대한 선호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천연적인 생명과 관계되며 구속에 대한 필요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끝나고 그리스도로 대치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속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될 때 결국 그분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바울의 사상은 얼마나 깊고 심오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함. 31절에서 바울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로 끝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